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상 30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 다윗의 생애는 개인적으로 참 공부도 이렇게 여러 번 했고, 또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많은 그런 도전과 영감을 받았던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저는 이제 특별히 그 사무엘상을 생각하면 그것도 제 마음에 가장 그 많은 도전과 또제 마음에 그 따뜻함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 이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그래서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1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 바벨론에 망명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렀던 곳이 시글락이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참전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시글락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남아있던 모든 처자들,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리는 참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참 힘들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 다급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 그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물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격하면 미칠 수 있다,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아말렉 군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는데, 그때 한 버려진 사람, 이집트 사람을 도와줍니다. 도와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이제 아말렉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수 있는 소위 보물 지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그 사람이 인도,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아말렉 군대가 참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곳을 찾아내게 되고, 거기에 새벽에 공격을 해서 이제 아말렉 군대도 무찌르고 잃었던 가족들 다 되찾고, 그리고 잃었던 모든 물건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시글락이 불탔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었는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21절부터는 그 다음 이제 후편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인데, 이제 핵심은 뭔고 하면 여러분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죠? 이걸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엄청나게 많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가? 이거 잘못 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다윗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분열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난지도회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참 그곳은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곳인데 그래도 가난하더라도 서로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난지도에 칼부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칼부림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언제겠습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서 엄청나게 많은 구호 물자가 난지도로 이렇게 쏙 들어오면, 쏟아져 들어오면 그때 난지도에는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지느냐? 이것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게 돼. 지금 이제 다윗이 처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큰 승리, 엄청난 전리품을 그가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누어야 되나? 이제 2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1차적으로 어디 돌아오느냐? 버솔 시내에 돌아옵니다. 그럼 이 버솔 시내에는 누가 있습니까? 21절 말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지금 버솔 시내에는 누가 있습니까? 같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다가 도저히 이제는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갈수 없어서 한 200명 사람이 버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있는 버솔 시내로 다윗과 승리한 400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21절 후반부 보시면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게 되고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200명의 용사들이 200명의 사람들은 버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맞이해야 되느냐? 다윗과 400명의 사람, 승리의 감격에 참 이렇게 들떠 있는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도 누굴 만나야 되죠? 가족들, 잃어버린 가족들을 또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200명의 사람들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좀막 기뻤을까? 물론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잃었던 가족들을 되찾았으니까 같이 기뻐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다윗에게도 또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의 사람에게도 참 미안했겠죠. 그렇지만 또 하나 그분들에게는 후회와 자책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400명 바라보면서 야, 내가 그때 힘들었어도 버솔 시내에 낙오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가 아마 그들 마음에 이렇게 막 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정말 뭐 이렇게 그 아벡에서 식을 하고 왔다가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다가 이제 아말렉 군대 따라 나섰으면 안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피곤한데 피곤하더라도 저 400명은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렸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난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아마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가장 큰 것은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그렇지 않나요? 그 400명이 탁 돌아올 때 아마 그 400명 그 용사들에게는 뭐 애들이 있다면 애들은 목에 타고 또막그 부인하고 사람들은 우리 아빠가 최고야. 막 그러면서 승리의 기쁨에 막 함께 들떠서 돌아오는데 누가 고개 푹 숙이고 돌아옵니까? 누구는 고개 푹 숙이고 돌아오겠어요? 바로 200명의 사람들의 가족들. 아니, 그 400명의 사람들이 와서 막 아들, 부인, 부둥켜 안고 막 예,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암만 찾아도 누가 없어. 자기 아버지는 없어요. 자기 남편은 없어요. 그래, 아니, 우리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따라 나섰다가 힘들어서 버솔 시내에 지금 쉬고 계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아마 기가 팍 죽었겠죠. 그 아버지, 남편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얼마나 마음에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200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볼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무슨 낯을 들고 참이 사람들과 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한번 낙오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낙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22절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인상적이지 않나요?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 그런데 그 600명 중에서도 끝까지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그 400명 중에도 누가 있었느냐?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 여러분, 이 불량배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들이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뜻은 무가치한 사람,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정말 이렇게 벨리알의 아들들과 어떻게 너희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있겠느냐? 나중에 벨리알은 신약시대에 오면 마귀의 자식, 마귀의 화신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400명 중에도 불량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와 함께 전쟁에 가지 아니했으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불량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불량한 사람들은 가족들은 돌려보내주는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물건,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차지한 전리품은 그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하고 비슷합니까? 요즘에 가장 익숙한 표현입니다. 노동개혁과 맞물려서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일을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200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예상은 했겠지만 한 번 더 비참해지고 초라해졌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부솔 시대는 소위 축제와 잔치집이 아니라 여기는 분열의 씨앗이 뿌려지는 장소가 됩니다. 누구만의 승리, 누구만의 잔치집으로 바뀌느냐? 400명과 그 가족. 그렇지만 나머지 200명과 그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치욕의 장소로 그곳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찼던 그 다윗 공동체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23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러면서 23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나는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23절 중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량한 사람들의 주장은 결국 뭐죠? 왜 그 200명에는 주면 안 됩니까? 이 전쟁의 승리, 이 전리품은 다윗 당신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 라는 논리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전리품과 잃어버린 물건들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든 나가지 않았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부가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가 옳습니까? 그들에게 승리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그들이 가졌는데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이것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30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생각이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승리의 순간에도 무엇을 기억했느냐?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고 그리고 무리들은 돌을 들었고 그렇지만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디서 힘을 발견했느냐? 400명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주어졌죠?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로 하여금 갈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한 사람 고쳐줬습니다. 병든 사람 한 사람 고쳐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아말렉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갔을 때 그들은 아말렉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입시가 뭐 지금도 정시가 진행이 되는데 입시철이 되면 가끔 애들이 이제 와서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 너희 기도 들어주셨을 때 꼭 기억해라. 기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신실해야 돼. 이해하시겠어? 정말 다급할 때는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시험 눈앞에 뒀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위 입에 발린 이야기, 온갖 화려한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결과 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씻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다윗은 정말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백성들은 그를 향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엄청난 전리품이 차고 넘칠 때도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참여한 사람들이나 여기에 나고에 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법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가 기록되는 오랜 세월이 지난 그 순간까지도 다윗이 세운 이 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국은 소위 이스라엘의 황금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황금시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겼다, 그리고 그 사회가 부귀영화가 가득 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의와 긍휼이 있었습니다. 의와 긍휼이 그 사회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이 가까이하고 섬겼으니까 그들의 삶이 의로웠습니다. 그 의의 기초 위에서 이스라엘의 부요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의 황금시대,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사회가 바로 다윗 시대였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자 독식의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나 승리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시대.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 갈등의 뿌리에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모든 전리품을 이상하게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독식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전리품에서부터 소외되어서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다툼과 분열과 긴장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 속에도, 교회를 섬기는 제 자신 속에도 이미 이런 어떤 생각들, 저 사람은, 저 목사는, 그리고 저 전도사는 보니까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조금만 줘야 돼, 조금만. 그리고 조금 서다가 어떻게 정리해야 돼. 그리고 또 아프고 힘들면 관리나 좀 잘하지, 뭐야 이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불량자들의 주장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난지도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태어날 때쯤 됐는데, 그때 정말 이제 집사람이 조금 몸이 약하니까 우리는 수술을 해야 됐어요. 수술을 해야 됐는데 뭐 수술 비용이 없어서, 수술 비용이. 그래서 야, 참 그때 좀 비참하더구만. 그래도 소위 나도 대학 나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아들을 낳아야 돼, 애를 낳아야 되는데 수술할 비용도 없고 이게 뭐냐 이게. 그렇게 있는데 하루 우리 그 난지도의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수술을 며칠 앞두고,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가 비록 난지도에 있는 교회지만 너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도 보너스라는 게 있다. 한 번도 저한테 그 이야기 안 해주셨는데 보너스라는 게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목사님이 모아두셨대. 그걸 왜 저한테 안 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무래도 네가 애기도 놓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내한테 주면 또 푼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이게 보너스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제 자존심을 충분히 세워주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금이었으니까 정말 애를 몇 명 낳아도 괜찮은 이제 그런 돈을 그분이 주셨어요. 아, 저는 그때 있잖아요, 야, 이 삶이 난지도 바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따뜻함이 있어요. 따뜻함, 정말 사람들 사이에 뭔가 따뜻함이 있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팎으로 많은 도전을 겪으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관대함과 나눔의 그 따뜻함이 어쩌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 속에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그 엄청난 승리, 엄청난 전리품 거두었을 때, 여러분, 200명의 사람들, 나고했던 200명의 사람들 소외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승리자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400명뿐만 아니라 여기 있던 200명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소유물 잘 지켜줬으니까 우리 모두가 승리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나누어야 돼, 당신들이 바로 승리자야, 이랬을 때 그 기주가 있었던 그 200명의 사람, 그리고 또 그 기죽어 있었던 그 가족들, 그 가족들의 얼굴이 어땠겠어요? 정말 엄청난 기쁨, 감격, 정말 그 고마움.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이 다음에 전쟁에 나가면 빠지겠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내가 낙오하고 쓰러졌을 때도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내 편에서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준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지.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성자와 나고자 사이에 누구도 메울 수 없는 간격,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모두가 잔치하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그 선택을 다윗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회는 성자는 독식하고 나고한 자는 마음껏 짓밟히고 비참하고 모든 인간의 존귀함 상실한 채 살아가도,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도 모두가 다 그것을 당연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성자들이여 내게로 와라. 성공한 사람들이여 내게로 와라. 승리의 감격에 들떠있는 당신들이여 나한테 와라. 내가 당신들을 더 크게 만들어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쩌면 그들은 패배자일 수 있고 낙오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쩌면 낙오했을 수 있고 실패했을 수 있고 어쩌면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을 사람들, 그러나 이곳에 왔을 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승리자로 생각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성도들로부터 확인받아서,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풍성함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짓밟힌 사람들,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짓밟히고 한 번 더 무시당하고 한 번 더 외면당해지는 그런 곳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나누었어요. 그런데 26절부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시글락에 왔고 그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빼앗은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또 유다에 있는 장로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27절부터 시작을 해서 31절에 나오는 헤브론까지 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곳은 바로 유다 남쪽에 있는 도시들이었어요.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보면 그 도시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 이것은 무슨 뜻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신 다닐 때 정말 그 사울을 어떤 사울의 어떤 사울 몰래 그들을 후원하고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다윗은 그가 엄청난 전리품 갖게 되었을 때 은혜를 은혜로 갚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은혜를 은혜로 다, 그리고 또 이것을 내 것으로만 독식하지 않고 유다 성읍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다. 내가 비록 몸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 백성들 당신에게 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전리품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자. 그래서 유다 장로들, 그에게 도와줬던 어무로 양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신세도 갖고, 그리고 또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통해 다 나눔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이제 다음 주 살펴보는 31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 다음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는 그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시글락에 있는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 2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2장 1절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블레셋 망명 생활 청산하고 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헤브론은 바로 우리 앞에 말씀 31절에 나왔던 도시였어요. 다윗이 큰 선물을 베풀어 주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다윗은 그의 아내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3절은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죽은 사울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그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헤브론에 정착하도록 돕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보여준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관대함과 나눔을 통해 이는 백성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지도자다라는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칼이나 그런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윗은 바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투자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것 자신의 것으로 독식하지 않고 자기 공동체에 낙오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고 과거의 신세를 졌던 유다 지역의 많은 장로들에게 이것을 나누면서 그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독식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이는 백성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지도자구나 하는 것 검증되어져서 그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대함, 우리들의 나눔이 당장 일순간 일견에는 그것이 소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뭔가 사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랑과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미래, 그 미래를 향한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떻게 돼야 될까?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난한 시기를 지내왔기 때문에 마치 성공하고 부자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 바르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이 땅에서 성공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종착역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들의 인생은 판단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시금 우리들의 가슴이 다윗과 같은 그런 관대함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 은혜로 주신 것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잘 기억해서 다윗과 같이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손길이 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주위에 나고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다시금 일으킴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어떤 어두운 시대에도 그렇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 저들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편히 변함없이 다윗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